이번 주에 저희들이 교독에는 사무엘상 18장 19장 다윗과 요나달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의 말씀을 구질구질로 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특별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 다른 구절에 그 커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 무시되기 때문에 그래도 온전한 인격체가 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그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관련된 구절만 계속 해본들 그 한 가지 그 죄 때문에 그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다시 그와 같은 죄를 범벅하지 않으며 계속 주님과 그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보면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 19장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와서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지난번에는 사무엘상 17장 58절에 사울이 그 다윗 보고 너는 누구의 아들인가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가 그 베들레헴에 있는 제시의 그 당신의 종 제시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16장 14절 19절에 사울이 다윗을 레코너하지 했는데도 또다시 물어본 이유는 다윗이 성령이 떠나가서 그리고 영을 어저럽게 하는 영, 즉 악영이 괴롭혔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는 것을 실패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성경이 묘사된 대로 하나님에 대한 공통된 헌신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맨틱한 우정,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의 언약은 요나단이 다윗의 신성한 왕의 운명을 사심없이 인정한 탁월한 충성과 상호 지지의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그 언약.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그들의 관계를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그 섹스적인 친밀함 아닌 언약적인 형제에서 맥락에서 이해하며 다윗을 하느님께서 하느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또 그분의 그 하느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뭐 옹호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밝힙니다. 두 번째,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은 약속에 의한 그런 형제의 사랑이다. 그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 헌신이기 때문에 저 아가페의 그런 사랑이다.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려왔더라. 그 다윗에게 젊은인데 그 골리앗을 쳐부시고 또 요나단은 그 블레셋을 쳐부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공감을 느끼고 그 호감을 가진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서로 형제 우애와 나아가서 하나님 된 헌신 아그페 사랑으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의 거룩 지혜 하느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구는 지혜다. 그를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에 가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 만대하고 천대의 그 차이죠. 그 1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시민 와요. 왜 불쾌하냐? 그 백성들의 인기도가 10배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불쾌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기에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뭐냐?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 같은 질투심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의 다윗에 대한 초기 감사는 처음에는 감사했죠.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의 군사적 승리를 더 칭찬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나빠졌죠. 감사가 이제 질투로 바뀐 거죠.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실절이죠. 축하 노래는 사울의 강렬한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칭찬은 사무엘이 이전에 하느님께서 사울에게서 왕국을 빼앗아 다른 사람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 즉 그 사무엘이 했죠. 13장 12절 14절. 결국 결합되었고 사울이 다윗이 운명적인 후계자라고 믿게 만들어버렸죠.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반복적으로 결국은 이 분노가 살해하려고 했고 심지어 그에게 창을 던지기까지 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덕을 나왔죠. 11절 12절에 이는 왕국을 유지하려는 사울의 필사적인 욕망들에 의해 주도된 다윗을 파괴하는 사울의 끊임없는 노력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 질투는 종종 가수평가되지만 사울을 살인적인 의도로 이끈 파괴적인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질투는 결국 카비트 탐욕하고 상통돼서 십계명의 마지막에 그와 같은 그 범죄하는 그와 같은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웃을 자유몽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느님의 부리신 악신. 그 구약 때는 그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죠. 신약에는 예수께서 믿게 되면 성령이 영원히 임재하죠. 그러나 성령이 능력이 작아질수록 커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육이 너무 강해져 작아질 수 있는데 이때 더욱더 주님께 향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이 강하게 그 육을 제압하고 또 나가 육의 생각들을 하지 못하더라죠. 그 육적인 이런 생각 뒤에는 좀 사단의 계교들이 있는 거죠. 부르신 악신 이유는 악신이 그게 이제 들어와 버린 거죠. 구약되니까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에야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수금을 타면서 이제 위로해 주는 거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다.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고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떠나버리는 성령이 떠나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대는 괴로운 영과 다윗의 인기에 대한 극심한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반복적으로 살해하려고 했지만 천사의 보호와 보호하는 울타리 이게 성경에 나오죠. 시편 91편과 보호하는 울타리 이런 욥기의 입장에 성경적인 확정으로 예시되시지 하느님의 신성한 보호가 다윗을 보호했고 사울의 끊임없는 그 악의에 불과하고 다윗은 사울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것을 꾸준히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보호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았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적대감에 대한 경건한 반응을 보여주었고, 이는 겸손한 시작에서 겸손이 시작인 사울 자신의 비극적인 변화와 경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제 그 왕으로 선택할 때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자기는 미약하다 이렇게 겸손히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왕을 함으로 인해서 교만이 싹이 터서 결국은 질투로 발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성격을 타락시키고 파괴적인 행동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만심들이 결국 이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래서 천부장, 천명을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대대장쯤 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하나님 두려워한 거죠. 그 지혜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나이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 손에 그에게 대게 하려합니다. 블레셋 사람에서 이제 죽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는 거죠. 그 조건으로 적과 싸우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직접 죽이기를 꺼려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해서 다윗이 죽게 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는 블레셋 용사들을 물리친 자에게 약속했던 대로 맏딸 메랍을 다윗 안에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다윗이 그 가정에서 죽임을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인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육이 되리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했죠. 사울의 인기가 자만심과 오만함을 낳았지만 다윗은 전국적인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유지했죠. 오늘 18절에 내가 누구간데. 다윗은 자신이 인기 있는 지지를 사울에게 대항하는 데 사용하기를 꾸준히 거부했죠. 다윗의 예는 인기가 자신의 자아인식이나 중요성을 부풀리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때문에 그 역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마알로옷 사람 아들에게 아내에게 아내로 준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는데 결국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하고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라. 이번에는 자기 사위로 이제 걸어놓겠다. 대개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러자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함에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란지라. 또 여전히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죠.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처에 말하더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배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을 원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한다. 블레셋 사람의 그 100명을 죽여갖고 얼굴을 이제 껍데기를 벗겨오라 이거죠.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 똑같이 이제 저기에서 죽게 하도록 하는 거.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 구하며 다윗의 왕이 세우게 되는 것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할 사울이 일어나 그 종자와 종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죠. 100을 원하는데 그 양피를 가지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 안에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 위험한 도전을 완수했고 그 대가로 미가랑 그의 아내가 되었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리라. 이제 사울은 다윗의 영원한 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의도를 선언하며 부하들에게 자신을 도우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 단계에서 사울은 육적인 관점에서 또는 구약시대에 성령이 사울에게 떠났기 때문에 게으른 영의 작용으로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의 불안전함과 때때로 믿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남아있었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은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으로 유명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영웅들의 잘못에 대한 이런 성격적인 계시는 고무적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불안전한 개인을 사용하시고 시련과 시험을 통해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은 그들을 하느님의 형상으로 빚어내어 인간의 힘보다는 하느님께 더 깊이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죠. 다시 보면 이제 결국은 간음, 우리아 간음, 아내 간음하는 것, 우리아를 또 살리는 것, 뭐 이런, 근데 그걸 회개를 하고 하느님이 고쳐나가는 것, 그리고 몰두하는 이 과정이 더 포커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계속 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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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한다. 하느님 용서하면 그걸 끝난 거죠. 거기에 다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느님 목적은.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깨하시나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 그래서 요나단은 아들롯의 의무에 위치했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을 때 도덕적 딜레마의 성경적 도덕입니다. 아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공경할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명령을 할 때 즉 사울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때 무효화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기죠. 따라서 요나단의 하나님과 다윗에 대한 충성은 사울의 제약된 지시에 복종하는 것보다 정당하게 우선되었고 에베소 6장 1절 3절 같은 원칙에 부합되었다. 이 원칙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전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내가 나가서 너희는 더대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너희를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너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르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맙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렛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과의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죄를 피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 사시기 은혜와 그가 죽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여 그가 사울 앞에 전이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9절 10절입니다. 다윗이 능숙하게 하프를 연주하여 사울의 괴로운 마음 음악을 달래고 있을 때에도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창을 던져 다윗을 반복적으로 죽으려 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영향력의 삶이 열릴 수 있으며 악한 영이 통제권을 얻어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악한 영에서 모두 대적을 하라 그랬죠. 그걸 대적할 때 그 악은 예수님을 대적할 때 그것은 너한테 도망간다. 11절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라되 당신이 밤에 당신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오며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니고 염소 털려 끈 것을 금물을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라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이 사자들은 다윗의 시편 59편에서 사울의 사자들이 다윗 생명을 뺏으려 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이 시편 59편입니다.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서 먼저 침상이 우상이 있고 염소들을 엮은 것이 그 무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네야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아버지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리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 나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피하더. 라마에는 나오신데 나요스는 라마에서 사무엘이 세운 예언자 학교였으며 예언자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 같은 거죠.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 같은 거.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오세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이 수령한 것을 볼 때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맘에 그들도 예언했다. 그 성령님에서 막았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다윗을 붙잡으러 보낸 사람들을 무력화하게 되었고 대신 그들은 예언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는 거죠.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구하면 사울이 다른 사제를 보냈던 그들도 성령의 거기에서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성령님에서 다윗이 이에 대해서 보호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내 그들도 성령의 거기에서 다시 보호하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르되 라마 나옷에 있나이다 이렇게 했죠. 사울이 라마 나옷으로 가니라 하느님 신이 또 그에게 임해가지고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죠. 그가 라마 나옷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은 다윗이 시련을 겪는 동안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울의 살인적인 의도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셨죠. 요나단 다윗을 위해 중보했고 4절이죠. 미갈은 그의 탈출을 도와주었고 11절 17절 사무엘은 피난처를 제공했고 18절 하나님의 영은 사울의 추격을 직접 좌절시켰죠. 오늘 그 세 번째 질문 각 사건은 다윗이 해를 입거나 죽는 것을 막았으며 하나님 보호하시는 돌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에 이런 책 깼을 때 아주 그건데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주를 찾아갈 때 주님께서 아주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선한 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위험에서 비슷한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정한 신성한 목적을 위해 보존하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목적, 그러한 순간들은 감사와 하나님을 섬기려는 새로운 헌신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한 목적을 분별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죠. 저 경우도 보면 제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집도 갑자기 팔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걸 됐다가 이제 뭐 여러 집들을 보게 되고 또 뭐 조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생각지도 못한 55세 이상의 그런 집을 가지는 또 특정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심각하게 그 생각하는 그 깊이가 있는 그런 커뮤니티와 또 그 속에서 또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일 벌거벗은 몸을 누웠더라. 누가? 사울왕이. 그러므로 속담에게로 사울도 선지자왕이 있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느님의 강력한 보호는 사울의 살인적인 의도로부터 다윗을 꾸준히 보호했고 사울이 반복적으로 사자들을 보내 결국 자신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들 모두를 무력화시켜 연하게 만들었고 다윗에게 해를 끼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개혁은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셨음을 목격 후에도 다윗의 믿음과 신뢰를 잃고 사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패턴은 하나님 약속과 과거의 구원을 빠르게 잊고 어려움이나 절망의 시기에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돌아가는 일반적인 인간의 경향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경우와 사무엘상 10장의 이전 경우 모두에서 사울은 하나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강요당했으며 이는 자신 뜻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때 아무리 어려울 때 인간의 패턴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 중요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